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남도 밀양의 한 병원에서 오늘 아침 불이 나 37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가 시작된 것은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로 지상 5층 건물인 병원에는 당시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헬기 2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소방대원들은 짙은 연기로 인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밀양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6분경 불을 모두 껐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가운데 사상자 숫자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오늘 유럽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구도시 흘름스쿠너와 나홋가에 석탄을 하역한 뒤 이를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별도의 서방 선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 가운데 일부는 지난 10월 일본과 한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보기관 소식통들은 러시아를 통한 석탄 수출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석탄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참여할 때까지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 선언과 관련해 예루살렘은 협상 의제가 아니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작은 버전이 예루살렘에서 내년 안에 개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 도움이 되는 평화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 선언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며 우리의 놀랍고 엄청난 우정을 계속 이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대응과 안보 위협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국방장관들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Our Eyes, 즉 우리의 눈이라는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국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2주마다 만나 영내에서 활동하는 반군 세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정보동맹을 결성한 데는 지난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한 이슬람 국가 IS 추종 세력에 의한 소요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지시했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 이런 지시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이 1년 전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골프클럽 측과 논란을 빚었던 일과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맥겐 법률고문이 끔찍한 영향을 우려하며 만류해 이행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핵 확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미북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re not there yet. The United States' position has not changed on the matter of North Korea. We want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남북 대화가 육자회담과 미북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하고 싶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가능한데 아직 이런 북한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 대화에 관해서는 그런 접촉을 지지한다며 이웃과 전화를 들고 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North Korea having conversations about the Olympics, we certainly would support those kinds of contacts and conversations. We think it's good to have.
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멋지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 제3국 유조선 간의 환적 현장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이 전날 공개한 북한 유조선 환적 장면을 담은 사진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미 정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협력 사항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최우선 안건은 북한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유조선에 화물을 옮겨 싣는 현장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제재 이행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나라가 북핵 저지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유조선의 불법 행위를 감지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welcome all actions to implement UN sanctions that ban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 entitie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북한 선적 유조선과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의 선박이 해상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한 UN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all nations to take seriously their responsibilities to help end the DPRK'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애덤 세베니는 일본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s part of the global pressure campaig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ensure all nations are fully implementing UN sanctions obligations.
한편 V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 회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넘겨주던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텅호는 싱가포르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국 깃발을 단 선박이 북한 유조선과 공해상에서 화물을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며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지난 20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게 화물을 옮기다 적발된 선박은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부는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국의 어떤 선박도 동중국해에서 유엔이 금지한 매매 관계를 맺었을 수 있는 북한의 유조선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 항만 당국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국 깃발이 달린 유조선을 한 척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항만 당국은 일본 언론에 보도된 동중국해 위도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박이 있다는 기록 역시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외무부는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유류 관련 물품이나 다른 물품들의 판매를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3일 북한 유조선 리해성강 1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통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실제로 역통호는 도미니카 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소유주는 싱가포르의 주소지를 둔 역통 에너지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역통호가 등록국가와 운영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운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VOA는 한국 정부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가 각각 홍콩과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실제 회사 역시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백악관이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BC 방송의 북한 취재 보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NBC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취재하기 힘든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를 미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을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 NBC 방송의 북한 취재 보도에 대해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MBC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리는 언론학을 공부하는 1학년 학생도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MBC가 그 일을 했다며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주간방송사인 MBC는 최근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나이틀리 뉴스팀을 북한에 보내 취재한 것을 잇따라 보도했었습니다. 방송은 특히 강제노동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김씨 정권 우상화의 대표적인 장소로 비난받아온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북한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호텔과 많은 스키장 이용객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미국에선 보수층을 중심으로 세계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과 잔혹성, 김정은 정권의 압제엔 침묵한 채 북한의 체제 선전에만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인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MBC 방송이 태도가 변하지 않은 북한 관리들의 목소리를 보도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나이틀리 뉴스의 인기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는 방송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고 스키장은 엘리트들의 휴양지처럼 보인다며 비판적 언급도 했지만 북한 내 보도 대부분이 북한 당국이 검열에 허가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과 겹치지 않게 기간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케네스 맥킨지 중장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n't suspended. We're deconflicting during the period of the Olympics and exercises will continue.
맥킨지 중장은 25일 미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올림픽 기간 동안 훈련을 겹치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올림픽이 끝난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Only,
훈련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겹치지 않도록 했을 뿐이며 이것만이 발표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올림픽과 군사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합의해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보장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도 VOA에 두 나라가 평창올림픽 폐막까지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한편 화이트 대변인은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26일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be a continuation of the conversations that they had in Vancouver. They will talk about areas of mutual.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회의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남북 대화와 양국이 공유하는 현안을 포함한 상호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인 핵 확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핵 확산을 북한 핵 개발의 가장 큰 위험성으로 꼽았습니다.
My fundamental concern about the nuclear program of Korea is not the threat it poses to the territorial United States. Significant as it is.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 전 장관은 25일 국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역량을 유지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핵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방법이라고 느끼고 이는 곧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y most immediate concern is the following. If North Korea still possesses a military nuclear capability in some finite time, the impact on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might be.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은 핵 없는 국가라는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일본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So therefore, I think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 must be a fundamental objective. And if it is not reached,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For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to other countries.
이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곧 국제 정치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고 미국의 억지력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거나 진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f China took an unqualified opposition to the nuclear program and a joint program with us, I think it should be possible to develop the sort of sanctions and pressures that are irresistible.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택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제재와 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워싱턴에서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 상황이 레드라인으로 설정됐지만 북한은 이미 이 선을 넘었거나 곧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선제적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워싱턴 조야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선제 공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My own thinking. I would be very concerned by a unilateral American war at the borders of China and Russia in which we are not supported by a significant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 혹은 최소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 없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그러나 압박을 늘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조지 술츠 전 국무장관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핵전쟁을 경고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할 공허한 협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No empty threats. Empty threats destroy you. So I'd be very careful in drawing red lines that imply that if somebody messes with them, there's going to be a nuclear.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슐츠 전 장관은 방아쇠를 당길 자신이 없으면 총을 겨누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누군가 건드리면 핵전쟁으로 응수할 것임을 시사하는 레드라인을 긋는데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헨리 키신저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북한 핵 문제 진단과 처방이 주목됩니다. 미국 외교의 거두로 불리는 두 사람은 북핵 문제를 국제 질서의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먼저 키신저와 슐츠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거물들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70년대 리차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베트남전 휴전협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이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슐츠 전 장관은 닉슨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에 이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7년 가까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옛 소련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슐츠 전 장관은 98살, 키신저 전 장관은 94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다는 건 전 세계 군사 안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여 년 사이 기존 세계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전통적인 패턴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 소련 붕괴 이후 유일 강대국으로 역할을 했던 미국의 위상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흔들리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이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북핵 문제를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 문제가 전 세계 핵 질서와 강대국 간 협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 비하면 중동의 상황은 미국의 중간 정도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북핵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도전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핵 확산과 미국과 중국 간 협력, 군사적 충돌 가능성들과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키신저 전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이 미국 영토에 가하는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예, 키신저 전 장관은 작은 나라에 불과한 북한이 미국에 압도적인 위협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핵 보유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도 핵무기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어 일본도 그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죠?
예,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게 두 전직 장관의 지적입니다. 특히 키신저 장관은 북한의 핵이 체제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그들에게 핵 포기는 자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건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주변국들의 핵 보유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미중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서 건설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키신저 장관은 구체적으로 6자회담 재개나 미국과 중국이 별도의 포럼을 만들어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부정적입니다. 전 세계 대다수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슐츠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 핵무기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형 핵무기도 핵무기이며 작은 걸 사용하면 곧바로 더 큰 걸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슐츠 전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핵무기 폐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적어도 두 명의 북한 선수가 참가할 것이라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북한 선수들에게 특별 출전권을 부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는 적어도 두 명의 북한 선수가 평창 동계 패럴림픽 노르딕 스키 경기에 참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PC의 크레이그 스펜스 미디어 국장은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참가한다면 평창 패럴림픽은 북한이 참가하는 사상 첫 패럴림픽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펜스 국장은 북한 선수들이 출전 자격을 획득했는지 아니면 와일드카드, 즉 특별 출전권을 받게 될 것인지 묻는 BOA의 질문에 아직 출전 자격 획득을 위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스펜스 국장은 이달 초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선수들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와일드카드를 검토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펜스 국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IPC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은 IPC 주최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신체장애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에 열립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에는 참가했지만 동계 패럴림픽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공군이 최근 초대형 재래식 폭탄인 GBU-57MOP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만이 장착할 수 있는 이 폭탄은 지하 60m 안까지 파괴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시설 폭격에 매우 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의 에밀리 그라부스키 대변인은 24일 미 블룸버그 통신에 최신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MOP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배치된 GBU-57은 네 번째 개량한 최신형으로 단단하고 지하 깊이 배치된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 성능을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벙커버스터는 말 그대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벙커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폭탄을 말합니다. GBU-57은 특히 14톤에 달하는 폭발물을 싣고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무기운용 시험평가국은 웹사이트에서 B-2 스피릿 전략폭격기만이 미 공군에서 유일하게 이 폭탄을 장착해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BU-57의 탄두는 이전 벙커버스터용 폭탄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폭탄이 지난해 4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내 수니파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IL 공격으로 주목을 받았던 GBU-43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지하에 있는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소를 모두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 수뇌부의 전쟁 지휘소는 지하 50m에서 100m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과 미국 정부 모두 이를 공식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 최신 초대형 벙커버스터의 실전 배치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이 폭탄 공격을 할 수 있는 B-2 폭격기 석대가 이달 초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매건 쉐이퍼 공보실장은 앞서 VOA에 B-2 폭격기 배치는 2014년부터 시작한 폭격기 보증과 억제 임무의 일환으로 괌에 순환 배치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론 선임연구원은 VOA 보낸 이메일에서 B-2 배치가 정상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미군이 방어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VOA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공군이 확인한 최신 GBU-57 폭탄이 괌이나 다른 서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됐는지를 물었지만 25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 국방부 무기운용 시험평가국은 웹사이트에서 미군이 이미 지난 2016년 3월과 6월에 뉴멕시코주의 와이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B-2 폭격기가 GBU-57 투하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러 군사항공 전문지들은 B-2 폭격기가 지난해에도 활발하게 GBU-57 폭탄 투하 시험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 군사항공 웹사이트인 theaviation.com은 지난해 10월에 B-2 폭격기 석대가 미주리주 와이트먼 공군기지를 출격해 야간 폭격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와이트먼 공군기지에 509 폭격단이 제작한 폭격훈련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B-2 폭격기들이 북한과 산악지형이 비슷한 미주리주 오자크스 지역에서 폭격훈련을 했다며 현지 무선통신 제보자를 인용해 북한 지도부를 언급하는 미군의 무선 교신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B-2 폭격기가 적의 광범위한 방공망을 쉽게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 공격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괌에 미 전략폭격기 지속 배치를 시작했던 데이비드 뎁툴라 전 공군수석 부참모 차장은 지난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미군의 비대칭 우위 가운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의 스텔스 기능을 북한 정권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What'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our asymmetric advantage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ir power. And stealth in particular. Stealth aircraft like the B-2, the F-22.
실제로 현역 미 공군 고위 장성도 이런 대북 작전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 중장인 마크 나우랜드 공군 작전 담당 수석 부참모차장은 최근 의회에서 기자들로부터 북한의 방공망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물으면 대답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은 공군력에서 패권을 잡고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그러나 이런 군사력은 북한과 전쟁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을 민간 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3월 1일이며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기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 기금은 지금까지 전 세계 630개 단체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아 고문 피해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 김민주 연구원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은 주로 중국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 또는 각자를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심리적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 연구원은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차용되면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고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활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 피해를 당한 후에 불안이나 우울, 지속적인 악몽과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는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다며 이런 점에 맞춰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자가 이제 고문 피해자분을 만나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진로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신문 과정 중에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자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 강제 복송된 뒤 구금 중 강제로 낙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연아 씨가 COI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COI 보고서는 탈북자들뿐 아니라 다른 고금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기간 동안 피의자를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에게 조직적으로 모욕과 위협,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신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라며 특히 정치 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법원이 탈북 고아 자매에게 처음으로 후견인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매는 정착 지원 시설 퇴소 후 쉼터나 기숙형 학교 등 보호 시설이 아닌 후견인 가정에서 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냥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재밌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두 자매.
기운이 없다가도 아무리 막 기분이 안 좋다가도요. 제 엄마만 오게 되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진짜 엄마를 진짜 딱 저거 받았거든요.
한국에 정착한 미성년 탈북자매 정지혜와 지연양은 한국에서 만난 후견인 엄마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돼 기쁘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 가정이라는 딱 이미지가 딱 바뀌더라잖아요. 그 전에 그 후견인 저기 받기 전에는 막 선생님들도요 진짜 막 아직 후견이 안 된다고 막 무슨 막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딱 후견인 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는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대전 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탈북자매의 언니인 탈북민 정모 씨가 낸 미성년 후견인 선임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직계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한 무연고 탈북 청소년이 후견인을 지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세 자매와 친어머니는 지난 2016년 10월 탈북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한 벌목장에서 은신하며 지내던 중 어머니는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자매는 장기 밀매범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구호단체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자매들을 구출했고 구금 중이던 자매의 어머니는 김 목사에게 딸들을 잘 키워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딸이 딸들이 나보다는 목사님 아빠 엄마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서 막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애들이 먼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퇴소 후 자신들이 부모로 생각하는 김성은 목사 가정에서 살고 싶다고 하나원 측에 밝혔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현고 탈북 청소년은 하나원을 나오면 기숙학교나 쉼터 등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는 게 하나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고하지만 내가 데려온 건 맞지만 이 아이들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법은 이 아이가 무연고이기 때문에 시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따랐는데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김 목사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통일부 업무 지침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설로 보낼 수 있고 입양할 수 있고 위탁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후견인.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법이 시설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나한테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 무연고 청소년 정착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연고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퇴소할 때마다 무연고 청소년 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어디로 보낼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어 갈렙선교회의 경우 처음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개인으로 보내는 경우는 사후 파악이 어려워 우선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선정해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후견인 신청을 할 경우 법원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목사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과 법원에 각각 가정위탁과 후견인 신청을 냈고 5개월에서 6개월 재판 과정 끝에 후견인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법원은 김 목사의 부인인 박에스더 목사를 후견인으로 결정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박에스더 목사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돼서 좀 떨리긴 하지만은 제가 엄마들 얘네 나온 엄마만큼은 사랑해준다는 보장 없어도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북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문화적이나 그런 어떤 취향들이 거의 같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하고 아이들이 워낙 또 착하고 바르게 컸어요.
통일부는 무연고 탈북 미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혜선 변호사는 VOA에 이번 판결로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하면 무연고 청소년들이 보통 그동안에 시설에 많이 갔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는 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이할 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은 목사는 이번 판결로 다음번에 북한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북한의 그 아동들,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문의가 저한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 계기로 정부나 미비한 부분들을 국회에 계신 분들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지연 자매는 앞으로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목사님이랑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요.
자매는 자신들이 원하는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많은 다른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원 퇴소 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는 보호시설에서 이탈하거나 아는 사람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유랑 생활을 하거나 20세가 지나 독립해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지난해 12월 현재 96명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 봄에 비해 3.5배나 올랐다고 최근 방북했던 일본 언론인이 밝혔습니다. 이 언론인은 또 북한이 대외 금융거래가 차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입장을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주간 동양경제신문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후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언제 북한을 방문하셨고 평양에서 어떤 인사들을 만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로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아, 거기에서는 그 조성 사회가사공 경제연구소를 방문하고 또 외무성에서 그 일본 담당자 몇 명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평양 주민들도 평창 올림픽 얘기를 하던가요?
아, 예. 지금 그럼 그 북한이 그 참가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쪽에서 연문이 나누고 있고 그 참가하는 것 자체는 좀 반갑다. 역시 우리 민족끼리 그런 같이 그 합동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재미있다. 반갑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가로 남한의 관계 개선 손짓을 보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역시 그 올해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그 신년사에서 그 말하는 대로 역시 그 미국에 대한 그 반응이 역시 그 강한 좋지 않다. 아, 지금 미국의 그 행동이 좋지 않다는 그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은 역시 미국 놈이라는 걸 그 명사를 붙여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북한 사람들을 말하면 역시 지금 일조 관계, 초일 관계가 역시 밑바닥에 있다. 그 제약의 상태다라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화를 하고 싶다. 그 일본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 예를 든다면 그 왜 일본은 그 미국의 그 제재에 따라갔느냐, 왜 그 진위는 뭐냐. 그렇지만 그 우리 가까운 사이인데, 그 일본의 관계, 그 국권에 대한 그 관계를 알고 싶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은 그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경제 사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또 석유 공급도 제한했는데요. 북한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먼저 그 지금 작년부터 그 강화된 그 경제 제재에 영향을 좀 경제연구소 그 북한을 대표하는 그 이코노미스트이신 그 리기성 교수에 좀 물어봤습니다. 리기성 교수는 그런 그 경제 영향에 관해서 역시 그 있다. 역시 심한 영향이 있다. 그 북한산 석탄에 관해서는 역시 뭐 수출을 못하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그 수출을 지금 해온 것 그 양 지금 국내 돌아서 화력발전소나 그런 국내 수요에 그 증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코크스 공급도 중단했다는 얘기도 했습니까?
예. 코크스탄은 역시 들어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역시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줄을 만드는 그런 이른바 취재철. 실질을 개발에 성공하고 이 생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에 대해서 휘발유, 디젤유 같은 그 정제품 공급을 중단했는데요. 평양의 에너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평양 시내를 보는 한 에너지 사정이 나빠졌다, 악화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못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그 병행하시는 그 운행하고 있고 버스, 택시도 1년 반 정도에 좀 거의 좀 변함없고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휘발유 값이는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택시 요금이나 버스 요금이 올랐다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뭐 크지 않다. 아 이런 말도 병행하시는 한대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봄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4천 원이었는데요. 현재 휘발유 가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역시 휘발유 값이 올랐고 지금은 2.7불 아니면 2.8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올라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평양의 환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외화를 쓰는 식당이나 그런데 가게에 갔다 왔을 때는 1불당 100원입니다. 물가를 보면은 별로 변함이 없다. 제가 지금 그 어떤 식당에서는 봤는데 그 합계가 그 5,910원인데 외화 달러로 보면은 59.1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을 제가 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역시 그 제재에서 큰 타격을 받은 영향을 받은 조건의 하나가 역시 금융거래라고 합니다. 대외 경제에서도 그 금융 결제가 못하게 됐고 이게 너무 좀 어려워진 상태, 어렵다, 사정은 이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동안 22곳의 경제개발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제개발구에 그 투자를 해외에서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재 때문에 그 차단됐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대로 뭐 국내에서 투자해야겠다. 투자를 노려야 한다. 이런 반증이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재 때문에 그 발전소 설비에 보완하기 위한 그런 부품이나 아무런 시설, 설비 자체도 역시 수입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것도 그 제재의 영향의 하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지금처럼 제재가 계속되면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력 자강, 이게 뭐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반침도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그 구체적인 목표는 뭐냐 물어봤는데 실질적인 그 숫자 데이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북한이 지난해 471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당국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전체적인 그 동계 데이터를 바르지 않고 그렇지만 알곡 생산량에 대해서는 2015년에 589만 1천 톤이었다. 이 숫자만 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평양의 외국 관광객 숫자가 좀 줄었습니까?
역시 1월에 달 원래 외국 관광객이 안 오는 그런 계절이라 전에 방문한 그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렇게 하면은 역시 외국 관광객은 없어졌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자유 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외교관 27명이 미국과 유럽 지역의 자국 대표부와 유엔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이 각국 대사와 직원 명단을 토대로 작성한 1월자 최신 블루북에 따르면 현재 미국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북한 외교관은 자성남 대사를 포함해 총 10명입니다. 또 유엔 사무국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에는 한태성 대사를 비롯해 8명이 파견돼 있고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대표부는 김광섭 대사를 포함해 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루북에 따르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견한 유엔 담당 외교관은 총 27명입니다. 이는 2016년 29명에서 2명 줄어든 숫자이며 뉴욕과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각각 1명씩 줄었습니다. 뉴욕의 유엔 대표부 자성남 대사는 지난 2014년 2월 28일에 부임해 올해 5년 차를 맞고 있으며 제네바 대표부 한태성 대사는 지난해 1월 13일 부임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농업시설 개선과 기술 전수 등 모두 7건의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식량 농업기구는 현재 기술과 시설 지원 5건, 자금 지원 2건 등 모두 7건의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의 농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시설 지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2016년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영양과 식량 지원으로 올해까지 3년간 50만 달러의 예산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경사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기술 사업에는 40만 달러가 배정돼 올해까지 진행됩니다. FAO는 이 밖에 돼지 번식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에 33만 달러, 채소 증산과 나무 심기에 32만 4천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한국으로 온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우발적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오 씨의 나이는 24살로 부친은 북한군 상좌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4일 국회정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오 씨가 북한에서 군부대 운전수로 근무하다 우발적으로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의 송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 씨가 망명 전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정부 합동 신문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망명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본 주간 RFA 소식,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